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외신 기자 연례 기자회견에서 미국민들이 선출하는 어떤 대통령과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최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은 미국이 오직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현안들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군사 개입은 정치적 해결 절차가 착수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시리아 국민들 스스로 지도자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최근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킨 터키와 불편한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터키는 자신들의 행동을 설명하기는커녕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러시아군을 파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에 제재를 가할 계획은 없지만 현 정부와 교역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타이완에 18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미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무기에는 구축함 2대와 대전차 미사일, 수륙 양용 차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미 의회는 타이완의 무기 수출을 승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어제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4년여 만에 타이완의 미국 무기 수출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리카이안 중국 주재 미국 대리대사를 소환해 강력히 항의하고 타이완에 대한 미국 수출 무기 수출에 관련된 미국 기업들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냉전 시대에 중단됐던 정기 항공 노선을 50여 년 만에 재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양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난 몇 달간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14일부터는 워싱턴에서 합의의 세부사항들을 마무리 짓기 위한 회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바 외교부의 호세피나 비달 담당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양측이 항공노선 재개를 위한 양해각서의 진전을 이뤘다며 공식 발표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회담이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시아 지역 투자자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미국 중앙은행의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지난 7년간 거의 0% 수준으로 동결됐던 주요 기준금리를 0.2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닛 옐런 연준의장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수준으로 확장함에 따라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은 이번 발표 이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이번 조치로 국제 환율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가치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한 테러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5개의 안보리 이사국 재무장관들이 처음으로 모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를 겨냥한 현재 제재를 ISIL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확대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ISIL이 국제 금융 체계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테러 분자들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범죄로 규정하는 금융 거래 폭을 확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 위협 상황을 알리기 위한 테러 경보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제이 존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현재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대한 신뢰할 만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장관은 그러나 국제 테러에 미국이 포함될 수 있는 등 테러 위협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새 테러 경보 게시판을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테러 단체들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대중을 선동하고 영입하고 있다며 이른바 자생적 급진주의자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또 다가오는 새해 계획을 세우곤 하죠. 아마 많은 분이 이런 계획 세우실 겁니다. 내년에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좀 더 신경 쓰고 운동도 하고 음주도 줄이자 이런 다짐들이요. 자, 그런데 이런 새해 다짐을 그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폐암 같은 흔한 암의 70에서 90%는 운동 부족과 환경오염, 스트레스, 흡연, 잘못된 식습관 등 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난해는 신체가 나이 들어가고 세포가 분화되면서 이 DNA에 오류가 생겨 암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 암의 원인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었는데요.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이번 연구는 또 외부적인 요인 탓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 때문에 운이 없어서 암에 걸리는 거로 생각하기보다는 노력하면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더욱 적극적인 생활습관 그리고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암에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내년엔 건강한 1년을 위한 새해 다짐이 그저 말에만 지나지 않도록 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함께 뉴스의 배경과 용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 50개 주를 가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비가 촉촉히 내리는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9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1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한번 보죠.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고 중부지방은 낮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 보이겠고요. 신의주 역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 예상됩니다. 개성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 예상됩니다. 자,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할지요. 피트 시거가 부릅니다. Turn, turn, turn.
To everything,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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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season,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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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A time to be born, a time to die, a time to plant, a time to reap, a time to kill, a time to heal, a time to laugh, a time to weep. To everything,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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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season,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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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 time for every purpose under heaven. A time to build up, a time to break down, a time to dance, a time to mourn, a time to cast away stones, a time to gather stones together. To everything,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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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season,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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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A time of love, a time of hate, a time of war, a time of peace, a time you may embrace, a time to refrain from embracing. To everything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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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season,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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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 time for every purpose under heaven. A time to gain, a time to lose, a time to rend, a time to sow, a time of love, a time of hate, a time of peace. I swear it's not too late. To everything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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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season,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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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To everything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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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season,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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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 time for every purpose under heaven.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9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볼티모어 흑인 청년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이 무효 선언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어서 미국 청소년의 일반 담배 흡연율은 떨어진 반면에 전자담배 흡연율은 여전히 높다는 조사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네.
자,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드디어 어제 인상 결정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어제 지난 7년 동안 거의 0%대를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이사회 의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Earlier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1/4%.
네, 옐런 의장은 미국 통화정책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이나 회의에서 현재 0에서 0.25%대인 기준금리의 목표 수준을 0.25%에서 0.5% 수준까지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7년 동안 미국 경제 대공황 이후에 이 최악의 금융위기로부터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서 유지해왔던 비정상적인 제로금리 시대가 끝났음을 알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기준금리, 단기금리라고도 하죠. 이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민간은행이 내야 하는 이자율의 기준을 말하는데요.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지난 2006년 이후 9년 반 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2006년 중반부터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다가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뒤에는 0.2%부터는 0%대를 유지해왔습니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춰서 시중에 돈을 풀고요.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높여서 돈을 걷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기준금리를 높이기로 한 건 미국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했다는 뜻인가요?
과열되기 시작했다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옐런 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With the economy performing well, and expected to continue to do so,
네,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목표를 완만한 수준으로 올리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 몇 개월간 가구 소비와 사업 투자도 늘었으며 고용 여건도 상당히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올릴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이 경제 성장이 계속된다는 전제 아래 이 기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3년 동안 1%포인트 정도 올린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이번 널리 예상돼 왔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인상 여부보다는 얼마나 올릴 것이냐가 더 큰 관심사였는데요.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워낙 올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별로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권시장의 주요 지수인 S&P 지수가 1.5% 올랐고요. 또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2년짜리 채권은 201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를 넘은 수준에 에서 마감됐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이 위험 부담을 안고 인상 조치를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 두 가지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연준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크게 오를 경우에 대비한 것인데요. 하지만 연준이 너무 빠르게 움직일 경우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아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서 미국이 금리 인상 조치를 한다는 건데요. 국제 금융 위기가 끝난 뒤 이 선진국들이 대부분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경제 성장이 다시 둔화되면서 또다시 금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옐런 의장이 지난해 초에 취임했는데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거라고 하겠네요.
네네.
사실 연준 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기구 아닙니까?
네.
이번 결정은 이 FOMC가 어제 화요일이죠. 15일부터 이틀 동안 정례 회의를 가진 뒤에 나왔는데요. 그동안 이 FOMC 위원들 가운데 몇 명이 아직 미국 경제가 높은 금리를 견딜 정도로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이 반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마음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FOMC 위원 10명 전원이 이 기준금리 인상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네,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는 시기상조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버니 샌더스 후보는 미국인 수백만 명이 오랜 시간 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상황인데 연준의 이번 결정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나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쪽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초 미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일어난 이 흑인 청년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이 무효로 선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볼티모어 순회 법원의 베리 윌리엄스 판사가 어제 재판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이 배심원단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흑인 8명, 백인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어제 사흘째 심리를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방재판에서 배심원 편견은 만장일치로 나와야 합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흑인 청년 이 프레디 그레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볼티모어의 경관 6명이 기소됐는데요. 이 6명 가운데 윌리엄 포터 경관에 대한 재판이 처음 열린 거죠.
네, 이 첫 번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윌리엄 포터 경관은 흑인인데요. 과실치사와 2급 폭행, 직권남용 혐의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재판이 무효가 된 거고요. 배심원단은 4개 혐의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검찰 측이 다시 포터 경관을 기소해서 새로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 측에서 더 철저히 혐의를 보강해야 할 텐데요. 검찰 측은 아직 새로 재판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프레디 그레이 사망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죠.
네, 지난 4월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볼티모어시에서 프레디 그레이라는 이름의 흑인 청년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척수를 다치게 되는데요. 이후 병원에서 숨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레이가 경찰차에 강제로 호송되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이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손전화 동영상에 찍히게 되고요. 또 이 영상이 퍼지면서 경찰의 과잉 진 진압 논란이 일게 됐죠. 이 볼티모어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폭동이 며칠째 계속됐었습니다. 결국 메릴랜드 주 검찰청의 메릴린 모스비 검사가 사건에 연루된 경관 6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포터 경관에 대한 재판은 무효가 됐지만 다른 경관들의 재판이 앞으로 계속 열릴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6일부터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요. 시저 구슨 경관에 대한 재판입니다. 역시 흑인인 구슨 경관은 사건 당일에 사용된 경찰 차량을 운전했는데요. 2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2급 살인 혐의는 그 생명을 무시한 살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용의자의 위험과 생명을 무시한 결과로 인한 살인죄로 최대 3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승 경관은 또 과실치사와 2급 폭행 등의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 나머지 경관들 역시 비슷한 혐의로 내년 3월까지 차례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이 포터 경관에 대한 재판이 무효로 선언되면서 이 나머지 경관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검찰 측은 포터 경관을 다른 경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었는데요. 이 법률 전문가들은 포터 경관에 대한 재판이 무효가 되면서 이 포터 경관을 증인으로 세우기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드 그레이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볼티모어시에서 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었는데요. 이 현재 볼티모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항의 시위가 벌어지긴 했는데요. 이 대체로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시위자들 가운데는 지난 4월과 같은 그 폭력 시위 사태가 일어나는 걸 바라지 않는다면서 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재판의 배심원 대부분이 흑인이었는데요. 이 점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스테파니 롤링 블레이크 볼티모어 시장과 이 케빈 데이비스 볼티모어 시경국장이 또 시민들에게 이 배심원단의 결정을 받아들이라고 또 촉구를 하기도 했고요. 또 프레디 그레이의 유가족도 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떨어졌지만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모니터링 퓨처의 올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1975년 같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청소년의 흡연율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은 지난 해와 비교해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조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미 국립 약물 오남용 연구소의 후원 아래 이 미시건 대학교 연구진이 미 전역에 382개 학교에 다니는 8학년과 10학년, 12학년 학생들 약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음주와 흡연 그리고 약물 사용에 대해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8학년 학생들의 경우 지난 한 달간 일반 담배를 피웠다는 대답이 4%에 그친 반면 전자 담배를 피웠다는 응답자는 9%에 달했습니다. 10학년에서는 같은 기간 일반 담배를 피워본 학생이 7%였지만 전자담배를 피운 학생은 무려 16%였습니다.
네.
또 고등학교 졸업반인 12학년의 경우 일반 담배를 피운 학생들은 14%로 껑충 뛰어올랐고요. 또 전자담배를 피워봤다는 학생 역시 17%에 달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줄었는데 전자담배는 여전히 많이 찾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전자담배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니터링 퓨처의 로이드 존스턴 선임 연구원은 학생들이 전자담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전자담배를 찾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전자담배는 이 니코틴 양이 적다는 점에서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의 대안으로 등장했는데요. 일반 담배처럼 생겼지만 이 안에 있는 전지를 통해 교환식 용기에 들어있는 용액을 이 수증기 상태로 흡입하는 겁니다.
네.
전자담배는 흡연 욕구는 충족시키면서 안에 있는 니코틴 양을 점점 줄여서 금연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냄새가 없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담배를 끊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찾는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요. 응답자의 40%가 맛이 좋아서 전자담배를 찾는다고 답했습니다.
네, 맛 때문에 전자담배를 찾는다니 무슨 말인가요?
네, 전자담배는 기존의 담배와는 달리 특별한 향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풍선껌이나 솜사탕, 과일 맛이 나는 담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로서는 이런 특별한 맛이 나는 담배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그런데 이 전자담배가 니코틴 함량이 적긴 하지만 건강에 좋은 건 또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하버드대학교가 특정한 향을 가미한 전자담배 51종을 조사해본 결과 47종에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 있다는 걸 밝혀냈는데요. 하지만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규정이 느슨한 탓에 전자담배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또 구입하는 게 힘들다고 하네요. 또 이렇게 전자담배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소량이라도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에 중독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전자담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거군요.
네, 현재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1개 주에서 18살 이하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면 또 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존스턴 선임연구원은 연령 제한과 더불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향을 가진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동시에 전자담배 금연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알아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Federal Budget Process, 즉 연방 예산 과정입니다.
연방 예산 과정이라면 연방 정부의 예산을 짜는 과정을 말하지요. 올해 초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만든 예산안을 의회가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건가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방 정부 예산은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 의회가 만듭니다.
그럼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또 뭔가요?
네, 쉽게 말해서 이건 행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예산이라면서 참고하라고 연방의회에 주는 예산안입니다.
네.
미국 대통령은 매년 2월 첫째 월요일까지 이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는데요. 여기에는 정부의 지출, 수입, 재정적자 추정치, 또 정부 조직과 정부가 벌이는 사업의 예산 내용, 그리고 경제 전망과 권고사항 등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알아둬야 할 점이 연방의회가 이걸 꼭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가 이 대통령 예산안을 참조할 수는 있지만 이걸 완전하게 무시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대통령에게는 나중에 연방의회가 최종적으로 통과시킨 예산 법안을 거부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대통령 예산안이 연방의회에 넘어가면서부터 연방 예산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연방정부의 예산을 짜는 과정을 대략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방금 말했듯이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안이 의회에 들어가는 단계고요. 2단계에서는 연방 상하원이 예산 결의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의회가 자신들이 만든 이 예산 결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지출 승인 법안과 세출 법안을 만들어 이걸 통과시키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 다음 단계로 의회가 예산 결의안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곧바로 예산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산 결의안을 거치는 게 특이하군요.
그렇죠. 이 미국 연방 예산 과정 가운데 이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짜는 데 필요한 청사진이나 설계도 그리고 기본 지침쯤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예산 결의안은 상하원에 있는 예산위원회가 초안을 만들죠. 여기에는 연방정부가 새 회계연도에 쓸 돈과 걷어들일 돈의 총액이 들어가고요. 또 영어로 Reconciliation Instruction이라고 해서요. 기존 법을 새로 나온 예산안에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조정 작업에 필요한 지침도 예산 결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예산 결의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야 예산 과정이 진행되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양원이 만들어서 각자 통과시킨 예산 결의안을 가지고 단일안, 하나의 안을 만들어야 하고요.
네.
이 단일안이 다시 상하원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연방의회는 이 예산 결의안을 매년 4월 15일까지 통과시켜야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아까 2단계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은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예산 결의안이 정해준 지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쓸지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과정이죠. 여기서는 이제 양원의 세출위원회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상하원 세출위원회는 이 각각 12개로 나뉘어 있는 소위원회 예산을 분배하고요. 각 소위원회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쓸지 결정합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 의회가 국방 숙권 법안이란 걸 통과시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이게 내용이 주로 국방 예산과 관련이 됐던데 그럼 이 법안은 예산 과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게 좀 헷갈리죠. 근데 네. 해당 부분별 지출 규모, 즉 부분별 예산을 결정하려면 그 이전에 먼저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복잡한데요. 이런 법을 숙권법이라고도 하고 지출권한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네. 뭐냐면 이 정부 부처나 정부가 벌이는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존속시키고 아니면 고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이 법으로 보장해 주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네.
이 앞서 말씀하신 국방숙권법은 바로 이 지출 권한법에 들어가는데요. 이건 미국이 추진할 국방 관련 정책을 추진할 이 주체와 방향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지출 권한법이 있어야 부분별 지출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2단계 그러니까 이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2개 소위원회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들 소위원회는 경제 상황, 정부 수입 등을 생각해서 연방정부나 정부 사업에 돈을 얼마나 줄 것인지를 결정하죠. 아까 지출 권한 법안이 나왔는데요. 이 12개 소위원회는 숙권법, 그러니까 지출 권한법이 제한하고 있는 예산을 그대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깎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예 또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원회는 이 검토 결과를 담은 지출 승인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데요. 이 지출 승인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이게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지출 승인 법안은 세출 법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상하원에서 소위원회가 각각 12개가 있다니까 그럼 이 지출 승인법이 모두 24개가 나오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2개가 다 남는 건 아니겠죠. 상원하고 하원이 이 각자 통과시킨 이 지출 승인법안, 그러니까 세출 법안을 가지고 단일화를 만드니까 마지막에는 12개 법안이 남을 거고요. 이 12개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이걸 이제 옴니버스 스펜딩 빌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연방의회가 이 지출 승인 법안, 즉 세출 법안을 매년 9월 30일까지 통과시키도록 이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이제 새 예산이 나오면 기존 법,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세금법 같은 것을 고칠 필요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양원에 있는 예산위원회가 예산 결의안에 들어가 있는 이 조정 지침에 근거해서 따로 법안을 만들어서 처리합니다.
자, 그럼 연방의회가 9월 30일까지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원래는 이제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일손을
네.
놓는 건데요.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일을 못하는 건데요. 지난 2014년 같은 경우 이 예산안이 제때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당시에 16세 동안 연방정부가 일부 문을 닫았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의회가 전의 예산 수준으로 잠정 예산, 임시 예산을 짜서 이걸 결의안 형식으로 통과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산, 정신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임시 예산을 정부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네.
올해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요일 15일 밤늦게 양당,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이루면서 이번 주 안에 이 정식 세출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미국 50개 주를 가다 이어가지요. 장양희 기자와 박영서 기자가 여러분을 또 다른 주로 안내해 보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입니다. One Moment in Time.
Each day I live the best of me. I'm only one, but not alone. My finest day is yet unknown. I broke my heart for every gain to taste the sweet. I face the pain. I rise and fall, yet through it all, this much remains.
Arizona, Arkansas.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산조표로 유명한 웨스트 버지니아 주하고 버지니아 주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어딘가요?
예, 오늘은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테네시 주로 가보겠습니다.
You swear you had enough. You're ready to give up. On that little lie they call love. Then out of the blue clear sky.
이 테네시주는 미국의 대중음악인 컨트리 뮤직의 고향이면서 또 블루스가 탄생한 곳이고요. 락앤롤의 황제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음악 활동을 시작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이런 음악을 들으니까 남부로 쑥 들어선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이 테네시주는 세로가 193km인데 가로는 708km로 그러니까 동서의 길이가 남북의 길이보다 4배 가까이 더 긴 주입니다.
네.
그리고 8개 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륙 주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테네시 주도 앞서서 이 웨스트 버지니아 주처럼 북미 대륙의 동쪽 등뼈라 할 수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주의 크기는 얼마나 되나요?
예, 10만 9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이 북한보다는 작은 거죠.
예.
예,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36번째입니다. 이 주도는 네시빌이고요.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650만 명인데요. 이 중에 약 17%가 흑인입니다.
흑인 비율을 들으니까 이 테네시 주가 남부랑 좀 가깝다는 게 실감이 더 나네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 테네시 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연방에 가입하게 됐는지는 이종득 테네시 주 전 한인 회장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테네시주는 최초로 탐사한 사람은 1540년에 스페인의 페르난도 디소토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1682년 프랑스령이 됩니다. 그러나 유럽인이 신대륙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미 테네시에는 서쪽으로는 치카소 인디언 부족이 동쪽으로는 체로키 인디언 부족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1838년 연방정부의 방침에 따라 14,000명의 체로키 인디언들이 동부 테네시로부터 그 당시 가장 척박했던 땅인 오클라호마까지 강제로 이주하게 됩니다. 1796년 16번째 주로 미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테네시주는 남북전쟁 때 연방을 탈퇴하고요. 남부연합에 가입해서 이 남군으로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북전쟁이 끝난 뒤인 1866년에 남부연합주들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연방에 다시 가입한 주기도 합니다.
네, 이 테네시주는 남부주긴 하지만 농장이나 들판이 있는 시골보다는 이 도시가 발달된 곳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멤피스나 내쉬뷰는 상당히 유명한 곳이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테네시주는 지형이 탁 트인 이 들판보다는 언덕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도시 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성향은 이 도시적이라기보다는 인심 넉넉한 이웃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김근화 전 테네시 주립대 교수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주민들은 굉장히 친절하고요. 아주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굉장히 여유 있게 하는 습관이 많이 있고요. 남을 배려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친절한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미국 유학 갔을 때 55년도에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입니다. 기차 정거장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려 하니까 color only, white only 이렇게 구분돼 있었어요. color는 이제 흑인만 들어가고 white는 백인들이 들어가는 화장실이 따로 있었어요. 이분들이 흑인에 대한 차별은 굉장히 심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게 차별이 별로 없었어요. 제 느낌은 그분들이 흑인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 guilty conscious,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에 와가지고서는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마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친절성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테네시주는 종교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주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김근하 교수의 얘기 더 들어보시죠.
테네시주는 흔히 말하기를 바이블 벨트, 종교가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흥한 그런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한 82%로 지금 되어 있고 침례교가 교단이 굉장히 세고 특히 낙수들이 오게 되면요. 한 부락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테네시주의 날씨는 어떤가요? 다행히 올해는 이 워싱턴 지역도 별로 춥진 않은 편인데요.
네.
아무래도 남부 지역이니까 훨씬 더 따뜻하겠죠?
예, 날씨는 이 한반도 남쪽 지방과 비슷한 편입니다. 여름 평균 섭씨 30도 정도, 겨울은 11도 정도입니다.
여기 날씨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하시사철 기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쪽에 있는 부산, 거기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춥지는 않지만 비는 굉장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특히 이거 11월 달부터 1월까지는 강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 막 쏟아지지만 워낙 댐 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서 수해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지진도 별로 없고요. 허리케인 그런 거 없고요.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름에는 습도가 좀 있어가지고서 덥고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을이 참 좋습니다. 여기. 가을에는 단풍이 만발해가지고서 산을 꽃잎을 덮듯이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살기 좋은 기후 여건을 가지고 있는 주가 이제 테네시 주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스트 테네시는 제가 은퇴하고서도 딴 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하도 기후도 없고 살 여건이 참 복구해서 그냥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이 테네시 주가 주력하고 있는 산업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원래 역사 초기에는 동부 산악지대 쪽에서는 목축을 주로 했고요.
네.
예, 서부 평야지대에서는 담배나 면화, 콩 같은 작물을 주로 재배했는데요. 하지만 농지가 부족해서 요즘은 화학, 섬유, 에너지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1933년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계획이 있는데 그 이후에 에너지 산업이 테네시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1945년 이후로 전국 최고의 전력 생산량을 보유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기료 상당히 싸죠.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테네시주가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력은 바로 이 테네시 유역 개발공사였습니다. 댐을 건설해서 홍수를 조절하고요. 또 막대한 전기를 생산해서 침체된 경제를 살려냈던 대대적인 국토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네.
예, 김근하 교수는 이 테네시주는 이런 전력 생산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국가적 에너지 사업들이 활발한 주라고 설명했습니다.
Tennessee Valley Authority. 이것은 공황기의 루스벨트 대통령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테네시 강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많은 그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를 짓는 그 세계 최대의 전기회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부가 지금 낙스빌에 있습니다. TVA가 근처에 있는 7개 주를 이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근래에 와서는 원자력발전소가 지금 와츠바하고 시코야 발전소가 여기 있고요.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이제 원자탄 만든 그 연구소가 여기 오크리지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큰 국립연구소가 돼 있어가지고서 특히 이스트 테네시 쪽은요.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는 거에 별로 그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자, 테네시 주에 사는 주민들의 주 자랑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그럼 김근하 씨, 또 이종대 씨는 어떤 자랑을 할지 함께 들어보시죠.
First place of country music. Country music의 출생지라고 할 만큼 모든 country 뮤지션들이 전부 여기를 통해서 이름을 날리고 세계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다음에 하나 유명한 것은 로스트 시라고 잃어버린 바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가 땅 속에 있는데요. 땅 속 깊이 들어가가지고서 조그만 보트를 타고서 그 호수를 이제 쭉 한 바퀴 돌죠.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볼만한 데지요.
아팔란치안 산맥 끝자리에 위치한 스모키 마운틴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하고요. 죽어 있는 나무들만 쭉 있는 고사목 지대도 볼 수 있고요.
테네시주의 자랑으로는 뭐 역시 컨트리 뮤직의 고향이라는 말이 빠지질 않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테네시주가 미국 대중음악의 한 장르인 컨트리 뮤직의 탄생지가 된 걸까요?
예, 원래 미국 동남부 애팔라치아 산맥 지역에 정착해 있던 유럽인들이 영국, 스코틀랜드, 또 아일랜드 같은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요.
네.
예, 자기 나라 전통음악에다가 이 1920, 30년대에 유행하던 이 서부 영화 음악이 섞이면서 예, 새로운 음악 형태가 만들어진 게 바로 오늘날의 이 컨트리 뮤직입니다. 컨트리 뮤직이 테네시 주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게 1925년부터인데요. 녹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테네시 주에 있던 빅터 레코드사라는 곳에서 처음 음반을 제작했는데 이게 바로 컨트리 뮤직의 효시입니다. 특히 컨트리 뮤직이 더 쉽게 대중화될 수 있었던 건 바로 라디오 때문이었는데요.
네.
예, 1920년대 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미국인들이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라디오였던 거죠. 그러면서 컨트리 뮤직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네, 블루스도 테네시주가 본고장이라고 하니까요. 음악하시는 분들은 뭐 테네시주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좀 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블루스는 원래 18세기 남부 미시시피강 유역에서 일하면서 부르던 흑인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노래였는데요.
네.
People and so have you But I'm so glad I know just what to do. I just sing and I sing.
예,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블루스 예, 듣고 있으면 저절로 몸도 흐느적거리고요. 마음도 풀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음악만큼이나 테네시주 주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유명인물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테네시주 주민 김군화 전 테네시 주립대 교수의 설명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유명 인물로는 앤드루 잭슨, 제임스 폴크, 그다음에 앤드루 잔슨, 루츠 저자 알렉스 헤일이라는 사람이 이분의 흑인입니다. 이 뿌리라는 것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남쪽에서 이제 노예를 데려왔는데 그 노예가 자기 뿌리를 찾기 위한 과정을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영화가 돼가지고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Couldn't never forget you. Couldn't be free.
Well, I've had to think of a way to survive.
알리 파튼, 9to5라는 영화가 아주 유명했는데 이제 영화 배우로도 나오고 컨트리 뮤직 싱어로서는 그분 아주 유명하죠.
동전으로 보는 50개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둘러본 테네시 주는 이 동전 속에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트럼펫과 기타, 바이올린, 그리고 악보가 그려진 노트가 있고요. 세 개의 별과 함께 음악의 유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과연 음악의 고장다운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고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일상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once or twice a week. Once or twice a week. 미국에서는 아침 저녁마다 많은 사람들이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합니다. 조깅은 천천히 달리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Jogging is a cardiovascular exercise that improves your heart health, 심폐 기능을 향상시켜주고요. Burn calories and build your endurance, 열량을 소모시켜주며 지구력을 키워줍니다. That's why here in America, it's quite common to find people jogging around their neighborhood in the morning before they go to work or after they come back from work. 그럼 제가 레베카와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Try to pick out today's phrase, once or twice a week. Listen carefully. All right, hi, Rebecca. I'm walking with you. I'm power walking with you. Do you power walk and jog around the National Mall often?
Maybe once or twice a week. It's nicer than jogging in the street or any other part of the city because it's, pretty and stuff.
제가 레베카에게 너는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레베카는 maybe once or twice a week.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Maybe once or twice a week. 오늘의 영어 표현은 once or twice a week이죠. Once, O-N-C-E. Once는 한 번이라는 뜻이고 twice, T-W-I-C-E. Twice는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nce or twice a week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는 뜻이죠.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All right, hi Rebecca. I'm walking with you. I'm power walking with you. Do you power walk and jog around the National Mall often? Maybe once or twice a week. Nicer than jogging in the street or any other part of the city because it's, pretty and stuff.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자주는 안 하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Oh, not often. About once or twice a week. 그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수영하러 가요. 그렇죠? We can go swimming together once or twice a week. 오늘의 영어 표현, once or twice a week. 일주일에 한두 번씩. Once or twice a week.
그럼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시고 If you need any help, do let me know. Until next time,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발표되자마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여성 가수 아델의 Hello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ello, it's me.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 They say the time's supposed to heal ya, but I ain't done much healing. Hello, can you hear me? I'm in California dreaming about who we used to be when we were younger and free. I've forgotten how it felt before the world fell at our feet. There's such a difference between us and a million mile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3년 12월 17일 오늘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키티오크 해변에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Wilbur Orville Wright made man's first sustained flight in an engine-driven airplane at Kitty Hawk, North Carolina, in the United States.
새처럼 날아보고 싶다는 라이트 형제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자전거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던 오빌 라이트와 밀버 라이트 형제는 날아다니는 갈매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동력 비행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3년 오늘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에 25마력의 동력기를 부착한 후 직접 비행을 시도했고 1차 비행에서 12초 동안 40여 미터를 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라이트 형제는 두세 번에 걸친 시도 끝에 마지막 비행에서 59초 동안 279미터를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라이트 형제의 업적은 이후 프랑스에서 열린 한 에어쇼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1770년 12월 17일 오늘 운명 교향곡과 엘리제를 위하여 등을 작곡한 독일의 대표 작곡가 루트비판 베토벤이 독일의 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음악가였던 베토벤의 아버지는 베토벤의 천재적인 음악적 능력을 알아보고 어렸을 적부터 엄격한 음악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후 22살 때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을 간 베토벤은 프란츠 하이딘과 안토니오 살리에리 등으로부터 음악 교육을 받으며 음악적 재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후 베토벤은 유럽의 문화 중심지를 순회하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벌였고 현악 사중주와 교향곡, 비창 등을 포함한 수많은 작품을 작곡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31살 때부터 귓병을 앓기 시작해 점점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줄어들지 않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작곡에 매달렸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면서도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사에 큰 기여를 한 베토벤. 그는 1827년 5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